오늘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샌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안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부상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18개월 만이에요. 주전 588년 10월에 포위가 시작이 되어서 주전 586년 4월, 그러니까 18개월, 1년 반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 것이죠. 성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그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내왕이 끊어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지경에 식량이 떨어져가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러나 정작 그 고통보다도 성이 함락되는 마지막 최종 순간에는 더욱 끔찍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 순간, 패망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예,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 바벨론 침략군의 모든 지휘부가 예루살렘 성의 중문, 핵심의 그 중간에, 중앙에 이렇게 좌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드디어 이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망한 그런 처절한 모습이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내어던져지듯 내동댕이 쳐지듯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먼저 버리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거절하고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옮겨진 것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예언서 자체가 1장부터 돌아오라로 시작이 돼요. 회개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38장, 39장을 읽고 있지만 이때까지 반복해서 정말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낸 것, 부르심을 받은 까닭도 예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1장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솥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방으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시작이 돼요. 39장 앞에 35장에 보면은 34장에 보면은 34장 예언이 이렇게 대충 마무리가 돼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반복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끝이었어요. 들은 것으로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자들의 예언은 결정된 사안입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결정론이죠. 운명론이죠. 그러나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목격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예언을 전하는 까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서기 위해서 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예언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가로막아 서서 나를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기어이 이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뭐 나라의 영고성쇠, 흥망성쇠를 기록하겠죠.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듯 한 나라나 민족도 정말 태어나서 죽음을 맞듯 그렇게 흥하고 망하는 때가 있고 성하고 쇠하는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흥하고 어떨 때 망하며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망하지 않도록 그토록 예언자를 보내시는지에 관한 기록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결국 밤에 변장을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변복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아마 히스기야의 수로 같은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갔지만은 결국 도망가지 못합니다. 군대에 붙들리게 되죠. 그리고는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아니 어떤 왕이 어떤 왕을 왜 신문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았던 분봉왕과도 같은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신문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제 신문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6절, 7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우리가 이 아침에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별로 감정 없이 이 일을, 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은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눈앞에 떠올려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두 아들들이 차례로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애굽파에 섰던 사람들,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퇴치할 수 있다, 바벨론의 무력 침공을 막아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고관들이 앞에서 차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죽음을 목격하는 동안은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 처형이 끝난 뒤에 그는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으로 무엇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짙은 암흑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슬로 몸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습니까? 뭐 므낫세 왕이나 이런 뭐 여로보암이나 이런 왕보다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두 차례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두 번이나 특별히 만나서 단 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들은 대로 다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가 뭐 친바벨론파라 해서 그랬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오해하죠. 저자는 친바벨론파다. 바벨론이 심어놓은 첩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인간은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맨 이걸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럽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너는 어느 편이냐,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걸 그렇게 가리고 따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애굽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친바벨론의 무슨 거두나되는 것처럼 상징적인 인물처럼 여기고 그를 박해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결국 왕은 어느 쪽도 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그는 결국 듣고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 권면과 같습니다. 시드기야를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과 겹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대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을 입에 올리기는 그렇게 수없이 올리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이유나 성경을 공부하기는 공부하나 성경을 뭐 날마다 뭐 암송하고 묵상하나,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박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경건과 상관없이 살다가 박해를 받는지, 그것도 분별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입으로 불러봐야 소용이 뭐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보장 무슨 티켓을 딴 것이냐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으로 천국을 그렇게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도대체 길가밭에 씨앗을 뿌린 것이냐, 돌짝밭에 뿌린 것이냐, 아니면 가시덤불밭에 뿌린 것이냐, 아니면 옥토에 뿌린 것이냐.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길가밭에 뿌린들 그건 뭐 그냥 듣는 즉시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돌짝밭에 뿌리면 잠시 싹이 트는 듯 하다가 해가 뜨면, 박해가 나오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길가밭에 떨어지면 뭐가 뿌리가 내리나 싶더니 결국은, 예, 재물에 대한 염려, 뭐 이 염려 저 염려, 이 현실 저 현실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냥 뭐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가 이렇게 밭에 뿌려지면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시드기야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결국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처참한 모습을 겪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남의 얘기할 일도 아니에요. 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정도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결국은 수치를 겪는 일들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에게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하니라.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게 됩니다. 뭐 다 첩보가 있지 않겠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길만이 성을 지키는 길이다, 백성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자 그를 구하게 됩니다. 마치 뭐 여리고 성에 창기 라합이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는, 그다리는 나중에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면서 총독으로 세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다리는 친애굽 이 신하들에게 또 두 달 만에 암살당합니다. 어찌됐건 여기 나오는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구원해줬던 사람이에요. 구출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6장 24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앞에 보면은 우리아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잡아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애굽 쪽에 서 있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거당하던 때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제거당할 뻔했는데 이 아이감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뭐 목까지 진흙에 빠지는 그런 진창에 빠지질 않나. 그런 그냥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입성해서는 그를 안전하게 옮겨놓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뻤을까요? 나는 살았다. 기뻤을까요? 예레미야가 고소했겠습니까? 통쾌했겠습니까? 내가 41년간 뭐라 그랬냐, 내가. 목에 피가 맺히도록 뭐라고 말했냐. 자, 봐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는 또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을 그토록 거부하더니 이방인들의 발굽에 짓밟혀서 온갖 수모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통쾌하게 웃고 있었겠습니까? 더 많이 통곡했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에벤멜렉이라고 그 전에 그 이 진창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조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도 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 옆에 있던 환관 내시니까요. 같이 죽었을 뻔한데 이를 살려놓게 됩니다. 16절 이하를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구스인 에벤멜렉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홀대하는 것을 보고 베냐민 문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죽어야 해도 마땅하다고 할 때 그는 가서 홀로 구스인 에디오피아인 이 에벤멜렉만이 이 예레미야를 살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에벤멜렉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출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끌려가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벤멜렉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온 땅에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기생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들이 뭐 행복하게 살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저는 여기에 레갑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도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피난 왔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소유가 뺏긴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어느 쪽이든 소유한 건 아닙니다. 단지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철저히 훼파되고 부서지고 불타고 그 남은 그 포도원 그 밭이라도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남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들었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하나 패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비탄 지경에 빠질 때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이 가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또 결정을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읽은 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읽은 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읽은 대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말씀을 읽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과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교회 다닌다 무슨 뭐 재직을 가졌다 안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분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과 정말 무슨 대화를 나누든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얘기 그냥 시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섬기며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것 함께 나누는 귀한 영혼의 시간 교제의 시간 사랑의 시간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듣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합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심판을 정말 눈앞에 보듯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상이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투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휴 동안에도 가족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얘기하시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소망으로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믿음과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닥쳐올 그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